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이 4강 신화를 만들므로 축구 역사상 월드컵에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대형 스크린 앞에서 혹은 식당에서 혹은 광장에 모여 중계방송을 보았습니다. 붉은색 셔츠를 입고 길거리 응원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 대한민국 이렇게 얼마나 응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온 도시는 응원 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번에 만 20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U20 월드컵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경기를 위해 이들 선수들이 처음 소집될 때만 해도 최하위 팀이다, 최약체 팀이다 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4강 그리고 결승까지 간다는 목표는 다소 허황된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어서 막강한 팀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승전에서 아깝게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이번 성적만으로 볼 때는 한국은 축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마음속에 꿈꾸었던 꿈이 있었죠. 축구선수로서. 환상적인 그 꿈은 뭘까요? 월드컵의 결승전까지 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 꿈꾸었던 우승이나 준우승을 다투는 결승전에 서게 되는 세계 최강의 꿈을 이들은 다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꿈은 허황된 것보다 훨씬 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적인 요소는 좋은 씨앗과 땅, 토양입니다.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옥토에 뿌린 씨앗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농사의 성공 여부가 좋은 씨앗과 토양입니다. 즉 밭에 달려 있듯이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도 마음 밭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성공이냐 실패냐가 반드시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의 마음밭은 네 종류가 있다고 한정을 지어놓습니다. 첫째는 길바닥 같은 마음, 둘째는 자갈밭 같은 마음, 셋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 넷째는 가장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밭은 다 같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고 넷째 밭인 좋은 밭 옥토는 모든 상처를 해결받고 치유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길바닥 같은 마음은 무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무시당함으로 그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와 적개심과 억울함과 굳게 닫혀 길바닥같이 단단하고 딱딱해서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는 냉혈적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밭도 사람들이 지름길로 간다고 사람 밭 모퉁이로 지나가고 자꾸 밟으면 사람에게 밟히면 땅은 길이 됩니다. 그리고 길과 밭은 사람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밟힌 것을 의미합니다. 무시받고 대박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닫혀진 상태. 누구에게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마음을 길과 밭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마음속에 스며들 수가 없고 길바닥 위에 놓여있는 씨는 결국 또다시 사람의 발길에 이리저리 밟혀서 깨져버리고 혹은 새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구원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둘째 밭인 자갈밭, 돌이 얕은 그런 밭, 이런 마음은 흙의 깊이를 나타내는 밭으로서 흙의 깊이가 매우 얕은 밭을 말합니다. 이런 밭은 씨가 뿌려져 싹이 나고 뿌리가 나도 결국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므로 햇빛에 말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깊이가 없고 늘 염려와 근심, 불안과 공포에 떠는 마음을 자갈밭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밭이 깊이가 있어야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데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같은 돌덩어리가 마음속에 꽉 틀어차 있다면 깊이 있는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하다가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핍박을 받게 되면 언제 믿었느냐는 식으로 쉽게 말씀과 믿음을 포기하는 마음의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 처음에 전도받아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 좋아하는데요. 핍박이 조금만 오고 그러면 금방 믿음을 저버려버리는 이런 그 아주 얕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인데 가시밭은 흙도 있고 좋은 땅이지만은 가시덤불과 같은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진 땅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욕심의 가시덤불, 명예와 재물의 유혹과 같은 잡초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가장 좋은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음의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힘있게 하고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마음에 따라서 열매가 없고 마음에 따라서 30,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이런 것이 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옥토 같은 좋은 마음은 생리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깨어지고 기경이 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에도 동일하게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치유되고 깨어지고 기경이 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아주 착하게 바뀝니다. 좋은 마음씨로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치 길바닥 같은 마음, 자갈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소유자인 사케오의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케오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사케오의 마음은 길바닥 같고 자갈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 소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품은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앞에 더욱 절망하며 외로워하며 스스로 열등감이 시달리면서 힘겹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사케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마음이 바뀌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므로 어떻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사케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절과 5절을 보면 사케오로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 오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대로 사케오는 키가 아주 작고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것은 그의 마음에 많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남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속의 언어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한번 털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보시고 사케오야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사케오는 급히 내려와 절구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간단한 말씀 한마디에 사케오가 너무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사케오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호를 단신 고아로 자랐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소아마비까지 걸려서 키도 제대로 크지 못하고 한쪽 다리는 저는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사케오는 심한 멸시와 냉대를 받고 배고픔과 서러움 속에서 고아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케오가 믿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꿈으로 자리잡고 간절한 소원이 되므로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족들이 멸시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돈을 한꺼번에 손에 금어 지울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케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해서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세금 징수원인 세리는 아주 무시받고 멸시받고 마치 여자가 몸을 파는 장녀와 같은 직업을 얻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누구도 세리의 직업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케오만은 고아로 자랐고 장애인이요 키도 작고 이런 열등감 속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일념하에 세리의 직업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시 여김으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동족 유대인에게 세금 징수의 책임을 주면서 지역마다 세금 징수액을 할당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세금 징수액을 마다 그걸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것입니다. 세무징수원이. 그리고 그 할당액 이상은 세리 각자의 수입을 하라고 법적인 장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은 세금, 일정한 상납해야 될 일정한 세금 외에 자기가 가지고 갈 세금을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거두어들인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렵고 힘든 동족들에게 자기 호주머니의 수입을 채우기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리를 정오하고 멸시하고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돈 다 빼가는 놈들이다 이래가지고. 길에서 만나면 아는 사이라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아예 비켜 지나갔습니다. 바로 사케오도 이런 세리가 되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케오는 세리장이라는 지위와 돈은 얻었으나 이제 모든 사람이 그를 피함으로 사케오에게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케오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세리와 창녀도 멸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며 대화를 같이 나누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케오는 예수님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번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마침 자기가 사는 여륙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가슴엔 흥분이 되고 설레이는 마음과 예수님께서 자기와도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해주시며 자기를 누구보다도 더 잘 받아주실 것 같은 꿈과 소원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키도 작고 사람들의 눈초리도 따갑고 사람들 사이로 뚫고 지나갈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어요. 제가 당신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래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소리쳐보고 싶었습니다만 그럴 만한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 끝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났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던 사케오를 올라다 보시면서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케오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케오 집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1박 2일 머무셨습니다. 테레비 1박 2일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아는 자들조차도 자기 이름 한 번도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준 적이 없었는데 자기 어머니부터도 듣지 못한 어릴 때 돌아가신 부모님 아무도 이 사케오라는 이름을 사랑스럽게 그렇게 친절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 자기를 보시고 이름까지 아시고 마음까지 아시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웠던 것이에요. 지금 사케오는 예수님 처음 봅니다. 예수님도 사케오를 처음 봅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제 이름이 사케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케오의 이름을 바로 알고 사케오야 불렀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상대를 하지 않는 사람인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말씀 속에 사케오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사케오의 인생 속에 있는 그 처절한 외로움과 열등감의 하소연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멸시천대로 인한 마음속의 울부짖음이 울부짖음의 그 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사케오의 그 마음속에 울부짖는 소리, 그 외로움의 소리, 그 간절한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 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부터 따돌림 받는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갈증에 한 맺힌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사케오가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쳐 예수님을 부르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과 울분으로 인한 무언의 부르짖음, 외로움의 소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의도를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숨겨놓은 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혈기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 안다고.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고.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으로 속삭거리는 내 혼잣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 즉 피를 쏟는 병을 앓았기 때문에 모든 재산과 기력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올 수 있다는 한가닥 마음의 소원과 꿈을 안고 많은 무리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에게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외친 이 여인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음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 마음의 부르짖음이 있었다고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마음의 소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죠. 옷에 손 댔지만 예수님은 옷에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죠. 예수님은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마음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한 사람의 무언의 고통소리, 마음속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나의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고독의 소리, 하소연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영성 작가인 장 니콜라 그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바로 마음의 소리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슴에 귀를 대고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대듯이 하나님의 귀는 우리 마음에 귀를 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때 우리 마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찰스 스펄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는 소리보다도 우리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눈물에서 나오는 소리를 더 잘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에서 나오는 소리.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눈물에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을 안 해도 눈물 방울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애절한 소리, 그 슬픔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특별히 바디랭귀지를 잘 들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보면 마음의 묵상, 마음의 말, 마음의 말을, 마음의 언어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내 마음에 내가 이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묵상을 하면 기도로 나가기 전 단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더라고요. 기도도 하기 전에 이러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묵상하고 떠오르는데 벌써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마음의 꿈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꿈을 바꾸어 주셨어요. 3절 4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사케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었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과 꿈을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도 마음속에 소원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5절,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사케오가 속히 내려오라는 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이 한 말씀 속에 사케오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감동했던 것입니다. 사케오의 공개하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마음의 소원과 꿈을 남몰래 조용히 들어보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대화하면서 내가 바꾸어 주겠다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비전이나 꿈이나 소망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서 역사하십니다. 바꾸어서 역사하죠. 사케오의 마음은 길바닥 같고 잘가 자갈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에 잘못된 소원과 꿈이 자리잡고 있었죠. 돈을 모아야 행복하다라고 해서 돈에 혈안이 된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세무공무원이 되고 세리장이 되는 것이 그의 최대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행복을 주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꿈이었죠. 그런데 하룻밤 예수님께서 사케오와 여러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바꾸시고 그 옥토에 걸맞는 꿈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소원과 꿈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꿈이 바뀌고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꿈을 바꾸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사케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8절에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사케오요. 완전히 180도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면 사케오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기를 혈안이 되었던 자기 동족에게 과도한 세금을 먹여서 나머지 남는 돈은 자기 소유로 챙겼던 이 욕심쟁이 사케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이 말을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이런 비전의 사람, 이런 꿈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꿈이 바뀌고 꿈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쏘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건 그냥 1대1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네 배를 얹어서 더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사케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사케오를 바꾸게 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케오는 부정축제로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지만 이제 그 꿈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꿈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고 누구 것을 속여서 착취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는 이런 사케오의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과 꿈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케오의 꿈을 고치시고 바꾸어서 정말 행복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케오와 같은 잘못된 꿈을 가졌을지라도 새로운 꿈으로 바꾸어 주시고 고쳐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생을 행복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자인 요나단이 그의 절친인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이루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었는데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너를 위해 내가 이루어주겠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에 깝깝하게,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이 안개가 낀 것처럼 깝깝하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 무슨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사방 분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 간절한 소망을,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이제 그만 전도하고 유럽으로 가거라.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님 막으셨습니다. 그만해라.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바울의 마음에는 깝깝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처가 없을까? 이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이제 하루는 나가서 강가로 갔는데 강가에 가니까 여자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자 대여섯 명이 모여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을 파는 여자가 하나님을 거기에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매치가 돼가지고 그가 복음을 받으랬네. 그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왜 기도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놓은가 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처를 찾아가는 발걸음 그 앞에 빌립보의 첫 성도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시고 바울의 그 작은 소망을 이루어주신 기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경우에는 급하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을 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20대 청년인데 그가 20대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아주 왕성한 힘을 가지고 어떤 산이라도 정복하겠다고 나섰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너는 한 번의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너의 마음의 밭이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구나. 네 마음을 바꾸고 네 꿈을 바꾸어 꾸어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그는 내려오면서 이렇게 크게 외쳤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네 정상에 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실패로 인한 좌절과 절망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꿈도 바뀌고 소원도 바뀌고 그래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그는 다른 산악인 두 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그의 마음의 꿈과 소원대로 최초로 정복하게 됐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라. 내 마음에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소원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1월 12일 국민일보 신앙 간증으로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위치한 구계교회 동해안 올라가면 구이고 있습니다. 구계교회에 다니는 김상태 안수집사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국민의회에 실린 기사를 그대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동해 바닷가에 있는 구계교회는 성도수가 50여 명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시설은 재정 부족으로 20년간이나 한 번도 수리를 하지 못해서 아주 낡은 상태였습니다. 장마철이면 낡은 지붕이 세워서 비가 뚝뚝 떨어지고 예배 시간엔 예배를 드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이 오고 장마철이 다가오면 담임 목사님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주일날 비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주일날 비도 오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과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상태 집사님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박한 업으로서의 그 돈을 버는 꿈을 접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축복을 받으면 가장 먼저 교회당부터 수리하겠습니다라고 새로운 마음의 소원과 꿈을 목사님에게 고백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만 들어도 고맙다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주도록 축복의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김 집사님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의장에 건물을 연어 떼처럼 쭉 쳤습니다. 평소 김 집사님의 의장은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 집사님의 의장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다른 의장막, 큰 의장막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깃대가 가운데는 잘 안 들어오고 가쪽으로 다 몰려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실태가 잘 안 좋았대요. 그런데 다음날 의장 중앙에 설치한 김 집사님의 건물에 엄청난 방어대가 그쪽으로 서로시 몰려 들어갔다며. 참 이상하죠? 양쪽 좌우편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의장 그물망에는 이 방어대가 한 마리도 안 들어, 한 마리도 걸리지 않는데 이 김 집사님의 그물에만 방어대 수천 마리가 걸려들어. 가득 방어 요만하거든요. 방어공이는 부위별로 떠줍니다. 유명한 횟집에 가면 제가 그 부위별로 떠주는 회를 한번 먹어봤어요. 보통 좋은 회가 아닙니다. 예. 방어회 최고급입니다. 이 방어떼가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이 집사님의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당일 건져 올린 방어떼를 이렇게 수협 공판장에 4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4억 원이라는 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풍어제를 지내고 구판을 벌이지만은 이 집사님, 하나님 믿는 집사님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주신 꿈과 소원을 하나님, 목사님께 고백하고, 목사님 고백하면서 뭐 하나님 고백한 거죠. 그물을 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고깃대를 한꺼번에 다 몰아서 그 집사님의 그물로 순적히 들어가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깃대의 흐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집사님이 이 고깃대 잡아가지고 내 돈벌이 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접고 내 고깃대 잡아서 돈이 되면 예배당부터 먼저 수리하겠다. 이 꿈의 수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야말로 베드로의 그 만선의 기적을 이 집사님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가 5천만 원이 넘는 대형 밍크 고래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방어가 들어오더니 밍크 고래가 이 집사님의 그물에 들어왔습니다.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어장 그물에 간혹 돌고래는, 작은 돌고래는 걸리는 해도 밍크 고래가 걸리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밍크 고래는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걸려들면 그물을 다 찢어버리고 도망을 친답니다. 그래서 못 잡는답니다. 그래서 그물만으로는 밍크 고래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밍크 고래는 너무나 온순한 고래가 들어왔어요. 김 집사님의 그물을 끄는 대로 해변까지 순순히 따라오더래. 날 잡수시오 라는 식으로. 그래 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수천만 원을 또 한꺼번에 받아들였습니다. 김 집사님의 마음속에 비가 새는 하나님의 예배당부터 새롭게 수리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런 꿈과 소원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하시고 소원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말을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때문에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말을 하시고 우리의 허황된 꿈을 바꾸어서 바른 꿈을 꾸도록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삭개오가 이런 큰 은혜를 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3절 4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님은 사케오가 사는 사마리아에 오셨고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나가고 예수님도 안 왔는데 내가 나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나가야죠. 내가 나갔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말짱강이죠. 저 강원도 말로 말짱 도루묵. 예수님이 오시고 나도 가고 그래 만날 때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장 놀랍게 큰 은혜로 만날지 모릅니다. 만나는 강도가 다 다르죠. 저 아웃사이드에서 예수님 바라보듯이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삭개오와 같이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하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 외로움과 고독한 마음, 아픔과 고통의 마음을 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마음을 편히 쉬게 하시고 마음속에 참된 행복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목에는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외로움과 고독의 소리,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속에 쉼을 얻고 참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리 없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홀로 겪는 마음의 아픈 소리, 마음의 고통 소리, 깊은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길바닥 같고 자갈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마음의 쉼, 참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